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이곳 워싱턴 DC 인근에 약 7제곱킬로미터 규모의 130여 년 역사를 지닌 공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록크릭 공원인데요. 무성한 녹지, 자연센터, 원형극장, 천문관, 또 골프코스 등 쉼터는 물론이고 다양한 야외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지난 10수년간 수행해온 그 사슴관리 비밀작전이 논란에 휩싸였다고 월스트리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체수가 급증하는 꼬리가 하얀 백꼬리 사슴이 논란의 주인공인데요. 신문에 따르면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슴의 개체 수도 증가했는데요. 이 국립공원관리청 기록에 따르면 1960년대 공원에서 처음 이 사슴이 목격됐고 이후에 1990년대 초 관계당국이 집계를 중단할 때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늘어난 사슴이 어린 식물을 먹어치우고 있는데 공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 집 정원까지 들어가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로 들어가는 사슴으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더욱이 이 사슴의 몸에서 피를 빨던 틱이라는 벌레가 사람들에게 옮아가서 라임병을 앓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틱이라는 벌레는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면서 이 라임병 박테리아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증세도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해서 최악의 경우 뇌망염, 또 안면마비, 기억상실 등의 증상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에 올라간 사진을 보니까요. 워싱턴 DC 개인주택 마당에 3마리의 사슴이 풀을 여유롭게 뜯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슴의 출현이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미 농무부는 저격수까지 고용하기 이릅니다. 이 저격수들은 밤에 소음기가 달린 총으로 사슴들을 사살하고 있습니다. 록크릭 공원에서의 사냥은 불법이고요. 이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서 농무부와 국립공원관리청은 소위 비밀작전으로 이 사슴 사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과거 DC 인근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실시된 적이 있는데요. 이 카운티 경찰의 특수부대 저격수들이 열 감지 장비를 사용해서 하룻밤에 40여 마리까지도 사살하기도 했다는군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사슴 관리 방법에 동물 애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사슴 살상에 반대하는 소송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애호가들 중에 일부는 사슴 수 조절이 반드시 사살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임법 등도 제안합니다. 참고로 사살된 사슴 중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들은요, 지역의 봉사단체가 배포하는 식사 재료로 쓰인다고 하네요. 단체 측은 단백질이 풍부한 사슴 고기를 반기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24년 1월 첫 순서 출발합니다.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마스크 의무 재개. 미국 내 적어도 6개 주가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위스콘신 등 꼭 6개 주의 병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RSV,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질환 사례와 입원 사례의 증가에 대응해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다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 쿡 카운티 보건국은 시카고와 주변 지역의 병원과 지역사회 보건센터에서 지난 12월 말부터 대기실과 환자 검사실에 있는 모든 직원, 환자 그리고 2세 이상 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공중보건명령에 따라 모든 의료인력이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 치료구역에서 일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0만 명당 약 10명에서 20명의 환자가 입원하는 중간 단계 수준일 때 가능합니다. 보스턴 어린이병원의 전염병학자인 존 브라운스타인 박사는 마스크 착용 재도입 이유를 중증 질환에 취약한 환자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수도 워싱턴 DC와 30여 개 주에서 높음 또는 매우 높은 수준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신규 입원 환자 수는 2만 9천여 명으로 이는 7주 연속 증가세이고 지난해 1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관련 병원 입원 건수도 같은 주에 약 1만 5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키 마우스. 2012년 북한의 모란봉 악단 공연 화면에 미국 만화 영화 캐릭터인 미키마우스가 등장해 화제가 됐었죠. 미키마우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만화 주인공으로 각종 문화 상품에 등장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사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되어 이제는 아무나 마음대로 이 만화 주인공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작법은요, 95년이 기한인데요. 이 스팀보트 윌리 저작권이 2024년 1월 1일부터 풀렸습니다. 그러나 북한 모란봉 악단 공연 시 등장했던 미키마우스는 아니고요. 디즈니의 1928년 흑백 단편 만화 영화 스팀보트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저작권이 풀린 화제의 주인공입니다. 이 스팀보트 윌리는 현재 미키의 장갑과 커다란 신발이 없고요. 눈동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빨간 바지 노란 신발의 미키마우스 저작권은 아직 유효한 것이죠. 이렇게 스팀보트 윌리의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공공도메인으로 넘어가면서 게임이나 실사 공포물에 미키마우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스티븐 라모트 감독이 연출하는 두 번째 스팀보트 윌리 공포영화 제작이 발표됐는데요. 라모트 감독은 스팀보트 윌리는 세대에 걸쳐 즐거움을 선사했지만 그 쾌활한 겉모습 이면에는 순수하고 제어할 수 없는 공포의 잠재력이 있다라면서 사랑받는 캐릭터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선보일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스팀보트 윌리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로 인한 이런 변화로 디즈니사가 입을 재정적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의 중심지에서 BOA 기자가 현지 소식을 전했는데요. 하마스가 북한산 부품으로 새로운 무기를 제작했다는 단독 보도 독자들이 가장 많이 확인했네요.
네, 함지아 기자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적 무기 수집 부대 부사령관인 이단 샤론 케틀러 중령을 인터뷰한 보도였습니다. 하마스가 북한산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인 F-7의 로켓 추진체를 이용해 살상력이 훨씬 큰 신무기 대전차 로켓을 만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제 부품이 포함된 무기까지 더하면 하마스가 보유한 북한 무기가 수만 개로 늘어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관련 무기를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사진이 BOA 웹페이지에 실렸더라고요.
네, 이스라엘군의 샤론 케틀러 중령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제조한 대전차 로켓의 추진체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상황의 사진이었습니다. 샤론 케틀러 중령은 이것은 북한의 로켓 추진체이고 대전차 로켓은 앞부분이 효율적이고 소형화된 이란제 대전차 포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체만큼은 북한의 F-7과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이 이 북한산 F-7이라고 말한 무기를 어떻게 확보한 건가요?
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당시 사용한 무기로 이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암염 무기를 기지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VOA 기자는 현장에서 F7에는 치마 형태의 날개 6개와 몸통 부분을 두르는 주름 2개로 이루어진 로켓 추진체가 달려있다고 확인했고요.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 뒷부분에서도 동일한 원형 띠와 주름 치마 형태 날개가 달린 추진체를 식별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북한산 F7과 하마스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차 로켓 등 다양한 무기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F7, F7이라는 이름의 이 무기는 어떤 건가요?
네, F7은 인명살상용 유탄 발사기입니다. 수류탄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력을 갖췄고요. 반면 포탄 부분이 F7보다 길고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은 전차와 차량 등 대형 물체를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전 세계에서 F7과 같은 일명 살상용 유탄 발사기를 만드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데요. F7의 추진체는 몸통 전체를 나사처럼 돌리는 방식으로 분리와 조립이 가능하게 제작됐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부사관으로 일하면서 이 북한의 무기 거래 움직임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무기 체계의 로켓 추진체가 같다는 이스라엘군의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네, 북한의 F7 어떻게 하마스에 반입됐는지는 취재됐나요?
네, 벡톨 교수는 가자지구로 무기와 군사장비를 밀반입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하마스가 F7에서 로켓 추진체를 분리해 이 부분만 별도로 밀반입했을 것으로 추측했고요. 이스라엘군의 샤론 케틀러 중령도 하마스가 F7의 추진체 부분을 일일이 해체해 새로운 대전차 로켓에 다시 장착했을 가능성과 더불어 하마스가 애초에 북한에서 추진체 부분만 별도로 들여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네, VOA 보도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나왔어요.
예, 북한은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스라엘군의 확인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의 북한 대사는 지난 10월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주장을 일축한 바 있고요.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VOA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VOA 독자들이 또 가장 많이 읽은 다음 기사도 하마스 관련 보도예요.
예,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피해를 입은 미국인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한 만큼 북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전례상 거액의 배상명령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 BOA 기자가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니사나 다르시안 라이트너 변호사와 테라비브 인근 이스라엘 로우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마스의 당시 공격에 북한산 무기가 쓰였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법적 책임을 제기하는 건가요?
네, 다르시안 라이트너 변호사는 여러 소송을 거친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가 이란으로 향하고 이란이 이를 하마스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북한은 하마스의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단 한 번도 이란을 경고한 적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마스의 무기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은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미국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예, 북한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지금까지 약 10명의 미국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사망하고 다친 피해자와 유족 등이고요. 또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주거지가 파괴되고 이 과정에서 다친 피해자들, 아울러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후 소송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국무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법원에 북한을 고소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예상하는 그 배상 요구액이 상당하네요.
예, 구체적인 배상 요구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승소할 경우 1인당 수천만 달러에서 최대 수억 달러의 배상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입니다. 다시한 라이트너 변호사는 과거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지난해 북한 경제를 진단한 보도가 있었죠?
네,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와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등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의 지난해 북한 경제 진단과 분석을 다룬 기사입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를 좋은 날씨와 국경 개방,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으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 대유행 시기보다 조금 나아졌을 뿐 식량난 등은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또 북러 간 무기 거래와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등은 결국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네. 자, 먼저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의 북한 경제 진단 한번 들어보죠.
브라운 교수는 2023년 북한의 경제 성과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난해 중반부터 수학기까지 날씨가 좋아져 훨씬 좋은 작황을 기록했고 이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제한됐던 시장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고 봉쇄됐던 국경이 열리면서 중국으로부터 소비재가 다시 수입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조금이나마 개선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무역 적자는 더 심했다고 분석했네요.
예, 수출은 연말 러시아로의 군수품 선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매우 부진했던 걸로 보이고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무역 적자가 매우 심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대북 제재에 따른 불법적인 상품 거래와 해킹 등을 통한 암호화된 탈취 등으로 북한은 전 세계 왕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올해 경제 전망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는 뭐 언제나 그렇듯이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 날씨가 큰 역할을 할 거라면서 안타깝게도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따른 호황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 성공은 북한 정권의 과신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다시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거둔 인륜의 성과가 올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진단 어떻습니까?
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의 수출은 이미 2018년 유엔 제재가 완전히 이행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제재 이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김정은 정권 입장에선 북한 무기 판매 가능성을 열어줬고 제재 압박을 완화한 분명한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도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거둔 1년의 성공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여전히 직면한 도전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네요.
예,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과 수출 증가는 가발, 인조수염 및 기타 품목을 위한 저가의 인모 가공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 다른 부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가지 기사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이 핵무력 강화 등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한국 정부 당국 반응 또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다룬 보도가 독자들이 또 많이 읽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엄중한 정세와 전쟁 준비 완성을 언급한 것은 김 위원장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반응으로 풀이되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 효과가 상쇄되는 상황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대미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풀이하면서 김 위원장이 내부적으로는 핵능력 고도화에서 성공을 거뒀고 외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지역 전쟁으로 자신의 신냉전 외교 전략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기존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죠.
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용환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등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올해도 그런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본질적인 문제인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묵은 과제인 식량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은 대중교육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내년 4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북한이 내년 초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전쟁 준비 완성 지시에 핵도발은 곧 김씨 정권의 종말을 뜻한다는 경고를 했네요.
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과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한 보도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과 그의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는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했던 인물이죠.
네,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와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만약 북한이 미국 본토나 괌, 한국이나 일본을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곧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며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의 보복응진 수단은 매우 다양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씨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의 공통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이 실제 핵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 위협을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강력한 미한 동맹과 미한의 3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공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북한이 미한의 3국 연합훈련 등 공조에 매우 긴장하고 있고 그런 불안 때문에 김정은이 그 같은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전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어린이 선망 직업에 오른 유튜버. 오늘은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번 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선생님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물어보곤 했죠. 친구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시나요? 30년 가까이 지난 제 초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친구들은 과학자나 의사 아니면 변호사 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적어낸 것이 기억나네요. 미국에선 몇 년 전부터 아주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을 때 다른 직업을 모두 뒤로 하고 되고 싶은 1순위로 오른 직업이 나타난 겁니다. 이는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몇 해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3명의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운동선수, 음악가 아니면 우주비행사 등을 모두 제친 겁니다. 자, 많은 어린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이를 접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8명이 11살 미만의 자녀에게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의 부모가 11세 미만 자녀에게 매일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만큼 아이들이 유튜브에 더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람들이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고 자신도 저런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유튜버를 선망하면서 자신도 유튜버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유튜브 대체 뭐 하는 서비스죠? 앞서 유튜브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죠. 유튜브란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유는 너, 그리고 당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튜브는 미국에서는 TV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당신이 만든 TV 혹은 당신을 위한 TV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TV처럼 이를 시청하는 겁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가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자, 당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북한에서도 유튜버가 있으니 유튜브가 정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대세 플랫폼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상이 유통될까요? TV에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각각의 채널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계정 하나하나가 모두 채널이 되는 건데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5,100만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개수는 370만 개, 또 하루 재생되는 영상은 50억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영상 소비의 주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라는 건데요. 그럼 유튜브의 매출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1년을 보면요. 유튜브는 약 29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간 45%가 넘게 매출이 오르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거죠. 유튜브 매출의 주요 원천은 뭘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사용자들이 올리는 영상에 붙는 광고비가 바로 유튜브가 올리는 수익의 핵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돈벌이가 된 유튜브. 유튜브에 붙는 광고는 단지 유튜브에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채널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들 역시 광고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고요? 자,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looking to make money with your channel, you'll need to apply and be approved for YPP.
After all of these steps, 구글이 운영하는 YPP, 즉 YouTube Partner Program에 등록 신청을 한 뒤에 이것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유튜브에 붙는 광고 수익을 유튜버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 배분은 유튜브 55% 그리고 유튜버가 45%입니다. 100달러짜리 광고가 붙게 되면 55달러는 유튜브에 그리고 유튜버에게는
45달러가 간다는 말이죠.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YPP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시청한 시간이 1년에 4,00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달성돼야 YPP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구글은 해당 신청을 검토 후에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 수익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바로 슈퍼챗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se features let your viewers stand out within live chat by letting them purchase highlighted chats and animated images.
자,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후원금을 내면 이 해당 댓글이 꾸며지면서 이 상단에 일정 시간 고정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사람의 댓글이 가장 오랫동안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외에도 유튜버가 이 직접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자신의 영상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버, 얼마나 벌까요? 자, 이제 관심은 도대체 유튜버가 얼마나 많이 벌까 하는 거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버는지 좀 볼까요? 유튜브에서 일명 미스터 비스트라고 불리는 25살 남성 지미 도널드스는 지난 2021년 유튜브를 통해 5,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널드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구독자 수는 1억 6,200만 명에 달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24시간 동안 살아남기 등 다양한 체험형 영상으로 인기를 얻었고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흡사한 이 세트장을 만든 뒤에 45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한 영상은 조회수가 4억 4천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올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0살이 채 되지 않는 러시아 소녀 아나스타샤 그리고 10살이 갓 넘은 소년 라이언 카지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은 지난 2021년 각각 2,800만 달러,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로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아빠와 함께 놀고 아니면 과학 실험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자, 저 숫자만 보고 유튜브로 돈 버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광고 단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동영상 1,000회 조회수에 대한 수익은 평균 18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영상 콘텐츠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 창의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획부터 해서 촬영 그리고 편집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매주 다양한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풀타임 직업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작할 때는 개인이 혼자서 기획과 촬영 또 편집을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촬영과 편집 장비 구입 비용과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하나의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의 설명 들어볼까요?
Selling products or merchandise. Selling physical and digital products. You can have complete control over
자신이 판매할 물품을 광고하는 장으로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보는 사람, 즉 구독자가 많아야 이 광고 효과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49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케네디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았던 1961년 4월 17일 천여 명이 넘는 쿠바 망명자가 쿠바 서부의 한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이들은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피델 카스트로에 반대해 미국에 망명한 쿠바인들로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가 이들을 훈련하고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쿠바 망명자들은 쿠바 남쪽 해안에 있는 피그만에 상륙해 쿠바 공산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을 주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케네디 행정부가 출범하고 피그만 침공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실 이 사건은 전임 행정부에서 추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초기에 케네디 대통령 측근 대부분이 쿠바 침공 계획을 지지했고 케네디 대통령 역시 이를 승인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피그만 침공 실패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평생 잘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피그만 침공 사건으로 집권 초기부터 인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케네디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인의 지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훌륭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큰 열정을 안고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젊고 활력이 넘치는 새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꿈과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뒤 피그만 침공이 실패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훈련받은 쿠바 망명자들이 쿠바를 침공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이 일로 집권 초기부터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다시 케네디 대통령의 젊은 나이를 문제 삼았고 2세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은 케네디 대통령이 파리를 방문해 당시 프랑스를 이끌던 샤를 드골 대통령을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어느 정도 대중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케네디 대통령의 아름다운 아내 제클린 케네디에게 대통령보다 더 큰 호감을 보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웃으면서 자신이 제클린 케네디와 함께 파리에 온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공산당 서기장과 만났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소련 지도자의 관계는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후르쇼프 서기장은 어떤 문제에서도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니키타 후르쇼프 공산당 서기장은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서부 지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이동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독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베를린시 동부와 서부를 가로막는 장벽을 건설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대규모 증원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베를린에서 자유가 사라지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케네디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약 1년 뒤인 1962년 10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은 동맹국인 쿠바에 장거리 핵미사일과 병력을 배치하기로 하고 1962년 여름 비밀리에 이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1962년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극심한 군비 경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에서 소련을 훨씬 앞서고 있었고 멀리서도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소련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가까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공산혁명에 성공한 쿠바가 소련에 미사일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련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면 미국 일부 지역을 제외한 미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련은 미사일 부품과 각종 장비,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쿠바에 보냈습니다. 쿠바 현지에서 미사일 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미국 정보 당국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962년 10월 소련의 쿠바 핵미사일 배치 계획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마틴 루터 킹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종회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이달 15일은 미국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이자 연방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킹 목사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미국 수도 워싱턴의 포토맥 강변에는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킹 목사의 석상과 함께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그의 유명한 연설문 일부도 새겨져 있죠.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의 후손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25만 명이 넘는 군중은 킹 목사의 연설에 감격하고 열광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미국의 인종평등에 큰 진전을 가져다 준 비폭력 민권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29년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침례교회 목사였고 어머니도 매우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불과 15살에 대학에 들어갔을 정도니까요. 그가 다닌 학교는 애틀란타에 있는 무어하우스 대학이었습니다. 남부의 흑인 명문대학이죠.
마틴 루터는 1948년 무어하우스 신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크로저 신학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이때 인도의 무저항주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의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킹 목사가 비폭력 투쟁을 원칙으로 한 건 바로 이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죠. 이어서 보스턴 칼리지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무렵 마틴 루터는 보스턴에 있는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라는 음악대학에 다니던 코레타 스콧이란 여성을 만납니다. 나의 부인으로 적합한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결국 결혼을 합니다. 스콧 여사는 일생 동안 남편과 함께 민권운동의 동반자가 됩니다.
1954년부터 킹 목사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침례교 목회를 시작했는데 평소 흑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이 시정돼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몽고메리의 시내버스 좌석 문제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그곳의 버스는 백인이 앞에 앉고 흑인은 뒤에 앉아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흑백 공용석이 있었는데 그것도 앞에 백인 자리가 모자라면 흑인은 그 자리도 백인한테 내줘야 했습니다.
1955년 12월 어느 날이었는데요. 재봉사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던 로사 팍스라는 흑인 여성이 중간석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인 승객이 올라타자 운전사가 팍스 여인에게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팍스 여인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No라고 하며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팍스 여인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그것은 운전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항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Let him know that this was a protest against being mistreated and I did think I was being mistreated.
결국 팍스 여인은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사건이 보도되자 전국적인 관심이 알라바마에 집중됐습니다. 킹 목사를 비롯한 이 지역 흑인 지도자들은 그 같은 부당한 제도를 흑인 사회 전체가 합쳐서 제거해야 된다고 결의를 합니다.
킹 목사는 몽고메리시의 버스 제도에 항의해 우리 흑인들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몽고메리의 버스 탑승을 거부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We the Negro citizens have decided not to ride the buses in Montgomery until we receive
흑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에서 인종분리 제도에 대해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 보이콧 운동을 주도한 킹 목사는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살해 위협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에 관한 유언비어도 난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로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백인들은 버스 보이콧가 곧 시들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버스 거부 운동은 장장 382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로 결판이 나지요.
1956년 미국 대법원은 몽고메리 시내 버스 시스템의 인종분리 제도는 불법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킹 목사와 그의 동료들의 투쟁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킹 목사는 더 이상 조용하게 살 수 없는 인물이 됐습니다. 킹 목사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명인사가 됐고요. 수많은 집회에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후 미국 남부 여러 곳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줄을 이었는데 그런 운동도 모두 나가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이런 민권운동은 급속도로 번져 남크리스찬 지도자 대회라는 조직이 탄생했고 그 회장에 킹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민권운동이 확산되면서 폭력 사태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흑인운동가들은 자주 구타를 당하고 체포됐습니다. 때로는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은 1963년 엘라베마주 버밍햄에서 벌어진 시위였습니다. 시위대는 식당이나 학교에서 흑백을 분리하지 말고 흑인에게도 일자리를 주라고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때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개를 풀어 위협하며 폭력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충돌에서 여러 사람이 체포됐는데 곧 풀려나기는 했지만 킹 목사도 체포됐습니다.
민권운동 단체들은 버밍햄 시내에 상점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운동은 국제적인 뉴스가 됐고 백인들은 민권운동가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버밍햄 승리는 민권운동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이 버밍햄의 승리가 중요했지만 뿌리 깊은 흑백 차별이 모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킹 목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킹 목사는 흑백 차별 반대 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시위를 추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곳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대행진이었습니다. 1963년 8월 벌어진 이 행진은 약 25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참가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킹 목사는 바로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언젠가는 알라바마에서도 어린 흑인 소년과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로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다고 킹 목사는 역설했습니다.
1964년 드디어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민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분리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또는 민족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인권운동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킹 목사는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Is a profound recognition that non-violence is the answer to the crucial political and moral questions of our time.
킹 목사는 수상 연설에서 나에게 이 상이 주어진 것은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정치적 도덕적 질문에 비폭력 운동이 해답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4년의 민권법은 투표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은 투표와 관련돼 인종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968년에 나온 평등주택법은 거주 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용자 등에서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킹 목사는 그러나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968년 4월 4일 그는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제임스 얼 레이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Dr. Martin Luther King, the apostle of non-violence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has been shot to death in Memphis, Tennessee.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불과 39세의 젊은 나이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밑거름에 힘입어 2009년에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까지 등장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라고 역설했던 마틴 루터 킹. 그는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